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아멘. 103문과 103문 웨스트민스터 대규례 문답 오늘 두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103문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네, 인간은 칼빈이 얘기한 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종교의 좌수가 있어서 그 대상에게 의존하려는 본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종교의 좌수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의 좌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좌수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온갖 우상을 그 자리에 두고 그동안이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 자기 사랑을 두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종교의 좌수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 속에 있는 종교의 좌수에 하나님을 모실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1계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1계명에서 못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길 때 모든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그 자녀된 자로서의 영원한 복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4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그럼 무엇이냐?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104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4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의 홀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규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깨닫기 위함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신이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압니다. 북극곰을 우리는 실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남극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북극곰을 어디서 보느냐? 우리 권희하고 최윤희는 학습도감에서 봅니다. 북극곰이 이렇게 생겼구나. 키가 한 3m가 넘고 하얀 털을 가졌지만 속살은 까맣고 뭐 등등의 뭐 물개를 잡아먹고 북극곰에 대해서 많은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은 북극곰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두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흰 북극곰이 있는데 가서 진짜 북극곰을 눈앞에서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북극곰이다. 그건 북극곰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닌 게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다,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안팎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 지금도 참고 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나를 밀어붙이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회심인데 그 회심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던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자세히,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동기를 우리 안에 계속 불어넣으십니다. 그런 일들은 평범한 날보다는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두운 날, 고통스러운 날 속에서 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평안의 날에 그 일이 순조롭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깊은 고독과 시련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큰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고백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부모가 분명히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죠. 근데 낳자마자 나를 고아원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내 부모가 늙어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낳아준 부모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 30년 동안 나를 고아로 버려둔 부모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를 낳아준 부모야. 나를 낳아주어서도 나를 버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즐겨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녀를 양육하든, 결혼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뭘그 까닭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운명에서 찾는.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게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려니. 시쳇말로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신임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이어서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이 대유리 문답을 작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 안에 다 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합니다.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수 있는 모든 말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다 집어넣어서 표현해요.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젊은 지체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안 씁니까? 연애편지가 왜 유치해요? 할수 있는 모든 표현을 거기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면, 야, 이게 진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야, 이런 말을 듣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연애편지를 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담아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유리 문답을 작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담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 중심을 여기다가 다 담은 것입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주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살아오시면서 한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한 대상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한 대상에 대해서만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죠. 사랑하는 애인이 그럴 것이고, 태어난 아기가 그럴 것이고, 태어난 손주가 그럴 것이고, 군대에 있는 군인이 가족에 대해서 그럴 것이고,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응? 보고 싶은 것이고, 생각하고, 그 웃었던 장면, 그 재롱을 부리던 모습, 응? 그 가족들과 함께 놀러를 가고 맛있는 걸 먹었던 이런 기억들. 누가 뭐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무한히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하게 하고, 편지의 내용을 거듭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묵상하게 하고, 모든 즐거운 추억들을 애써 기억해 내려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사랑하기에 종일 생각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었던 의미 있는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고, 주고받은 글들을 다시 읽고 또, 종이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 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는 것이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나에게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별거 없으셨죠? 예, 저도 별일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깨우실 때나 잠잘 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모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이 성경의 진리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성령께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무엇보다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의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씩 톱아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데, 성경을 일체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든 목적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이 진리 안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훼방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절대 방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와서 다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지극히 경외해야 될 분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용서하십시오. 천박한 신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박한 신자예요? 그저 사랑을 받는 것만을 제일 좋아하는, 날 사랑해주면 제일 좋아하는, 날 이뻐라 해주면 그걸로 그냥 더없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극히 우습게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될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법을 지킬 줄 모릅니다. 법을 모르니까 자기 권리만 요구합니다. 밥 줘, 용돈 줘, 돈 줘, 뭐 아이스크림 사줘. 맨날 이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럼 너는 뭐 해줄 건데? 그런 거 없는 거죠. 아이는 늘 엄마 아빠한테 내놔, 해줘, 뭐 해줘, 어디 데려가줘, 뭐 하고 안 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유치하고 천박한 신자가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을 조금도 수정할 마음이 없어. 나에게서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공경할 대상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경배를 받을 다른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함으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그 어떤 강대국도, 어떤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멸시받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높이는 존재로서의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 약한 시대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다니엘의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계승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일 수 없는 순간에 높이고,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경하고, 도저히 경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직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할 가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좋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좋아할 분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 좋아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좋아해야만, 한 남자를 좋아해야만 합니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치마 입으면 다 좋고. 자,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카사노바입니까?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뭐 바지만 입었으면 다 좋다. 이것도 정상적인 여인, 정상적인 조수 그그순순 순결한 여인이 아니죠. 예, 그 좋음의 가치가 아주 값싸단 얘기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돼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외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신자는 반드시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경외해야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안 된다고요. 그럴 대상으로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게 경험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대상한테 그렇게 해요?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오직 한 대상만 그렇게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나를 좋아해야 돼, 나를 경외해야 돼, 나만 예배해야 돼 그렇게 하고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신자에게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만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생활과 습관만으로 그것이 신앙이 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어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랄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경험시키는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만드신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감옥 같은 데다 우리를 집어넣고서라도, 우리를 병석에다가 혼자 던져 넣어서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하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인생에서 만난 여러 힘들고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 제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의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당신이 살아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모든 힘겨운 날들 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바랄 수 있도록 당신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마침내 확인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게 되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드러나지 않음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듯이 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매 순간 열심히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을 하지 않는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듯이 하는 거. 그래서 내 바쁘면 내 스케줄이 있고 내 약속이 있으면 예배는 언제나 뒷전이, 간단히 뒷전이 되고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언제나 간단히 취소시키고 돌려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회사의 상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권을 제공해주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 함부로 대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런 대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오늘날 복음주의 설교의 맹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이해 못하실 하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다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아이고야, 다 아신단다. 땡큐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우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비록 사람에게 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거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것은 나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작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하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계속 대위름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기꺼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의 넘치는 사랑과 경외는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생명과 뜻을 다한 순종과 복종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극도로 피하게 됩니다. 죄악과 악인을 멀리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피하게 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성도에게 하나님 자신을 많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성도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해야 돼. 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시는구나. 아이, 기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는 그가 거룩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이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과 지극히 가까워지고 지극히 죄와 연합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겠죠.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깊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어떤 기쁨이 될지 혹은 어떤 가슴 아픈 고통이 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존재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을 지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1계명을 이렇게 10계명을 낭독하면서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1계명이 갖는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진지하고 이 계명을 진지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이 담고 있는 대위리 문답이에게 알려주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진력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